우리가 지금까지 상당히 여러분들, 특히 신학을 안 하신 분들은 어렵게 느껴졌을 텐데, 강의를 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하면 좀 이해가 되겠지만, 좀 어렵게 느껴졌을 텐데, 시간도 없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부연 설명을 못 했는데, 그런 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 잊어버려도 돼. 다음만 알면 돼, 다음만. 왜 이게 하나의 복음인가? 그것만.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따라 보면 우리는 로마서 1장 3절 4절에 기독론적으로 표현된 복음과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구원론적으로 표현된 복음의 일치를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로마서 1장 1절 4절에서 바울이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 주셨던 약속들을 성취인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는 그 복음을 기본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고백을 인용하여 정의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기에 함축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바울 자신이 앞서 쓴 편지들에 이미 표현한 대단한 전서 1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8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4장 4절, 이게 다 복음을 뭘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 그의 아들을 보내심, 그의 아들을 내어주심, 그의 아들을 통해서 종말의 최후 심판에서 하나님 진로로부터 건져내실 것임. 지금 여기 문장 내가 쓰는 본문들이 다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심, 십자가의 대속의 제사를 내주심, 네? 그의 아들을 통해서 사단의 잔여 세력을 정복해 가심, 종말의 최후 심판에서 우리를 어쩔까? 그의 중보를 통해서 건져내실 것임. 다 지금 하나님 아들을 통한 구원 행위를 뭐라고 복음으로 선포해. 이미 로마서 전에 이미 그 편지도 다 썼지.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서 이런데. 그리고 이제 이 로마서에 또 곧 피력할 로마서 8장 3절. 거기 5장 8절 10절도 쓰세요. 5장 8절, 5장 8절 10절도. 그리고 로마서 저기 5장 8절 10절, 그리고 8장 3절 4절, 31절 34절, 골로새서 1장 13, 14절. 그의 아들 예수에 관한 사상들을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풀어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선지하신 그의 아들을 보내시어 육신이 되게 하시되 다윗을 씨로 나서 곧 메시아. 메시아란 말이 무슨 말? 신학을 꽤 공부한 사람들에게도 메시아, 예수가 메시아란 말이 무슨 말이요? 그러면 예수가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그렇게 답하는 건 상당히 무식한 답이에요. 그건 메시아에 대한 문자풀이에 불과해. 메시아 말은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 보면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고 셌지. 그런 때는 메시아 말의 보통 명사야. 근데 예수가 메시아다 할 때는 고유명사예요. 종말의 구원자라 그런 말이에요. 종말의 구원자. 종말의 구원자로 세움받은 자 그 말이에요. 저기 포로를 해방시키 예루살렘 저기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간 유대인들을 해방시킨 그 때에 하나님께서 이 저기 성지로 해방시켜 데려올 때에 하나님의 도구 노릇하도록 하나님께 세운 쓰임 받은 자가 누구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지. 그때는 고레스가 메시아요. 그래서 이사야 42장에 뭐라고 41장입니까? 42장. 고레스 나의 메시아. 근데 종말의 최종적 구원자 그 메시아.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는 정관사가 없으니까 이 영어로 말하는 정관사를 넣어서 The Messiah, The Messiah. 종말의 구원자란 말이에요. 예수가 메시아란 말은 그냥 머리에 기름 받은 자란 말이 아니야. 종말의 메시아란 말이에요. 종말. 종말의 하나님의 최종적 구원을 이루실 분 그 말이에요. 다윗으로 나서 메시아 종말의 구원자 사역, 즉 사단의 죄와 죽음의 통찰에 떨어진 인류와 세상을 구속하여 자신 나라로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죄인들을 회복하는 일을 하고는 대속의 제사로 바쳐지게 하셨으며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써 과연 그가 자신의 사자 메시아인 것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유대인들은 그가 거짓 메시아라고 십자가에 못 박혔죠? 못 박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서 예수가 옳다! 꼭 확인시킨 거예요. 예수가 과연 나의 통치의 대행자다. 종말의 메시아다. 확인시킨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그 예수의 메시아들만 확인한 게 아니고 자신 우편에 높이셔서 자신의 대권을 행사하는 자신의 아들로 선언하신 것이다. 이래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가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여 지금 죄와 죽음의 사단의 통치를 멸망시키고, 이게 어디서 있어? 고린도전서 15장 24, 28절. 그로부터 인류와 세상을 구속하여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는 사역을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감당하고 있으며, 최후의 심판 때는 그렇게 회복된 곧 칭의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위해 변호사로 나설 것이다. 중보하게 됐다. 이게 로마서 1장 3절 4절의 복음이에요. 요게 그 로마서 1장 3절 4절을 바울이 이 하나님 아들에 관한 가르침들을 다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하면 로마서 8장 1장 3절 4절에 요 말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아니 로마서 1장 쓰기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서 하나님 아들에 관해서 쓴 말, 고린도전서 저기 15장 24절 28절에서 쓴 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쓴 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쓴 말, 이 보냄의 형식, 내어주는 형식, 네? 이걸 다 감안하고 이제 로마서 자체에서 5장 8절 10절에서 쓸 말, 8장 3절 4절에서 쓸 말, 8장 32절 34절에서 쓸 말, 바울이 하나님 아들 로마서 1장 3절 4절 하나님 아들 복음 이해할 때 그런 말 싹 잊어버리고 겨우 이 두 줄만 썼다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아들이 다윗으로 나와서 하나님 우편에 등극한 것이 우리에게 복음인가? 설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설명을 했겠어요? 쭉 그의 편지들의 전 편지들에서 그가 쓴 말들, 지금 8장 5장 8절 10절에 쓴 말, 8장 3절 4절 그다음 8장 32절 34절에 쓴 말들을 동원해서 설명했지 않겠어요? 그렇게 본다면 로마서 1장 3절 4절이 이런 말들을 표현한 함축하는 걸로 봤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복음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고 그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룬 구원의 사역이라 해석하면서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 복음에는, 즉 복음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다. 복음이 이렇게 선포될 때 그것을 믿는 자들, 믿는단 말은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들인 우리의 타락을 타다며 저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돌보셨구나,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창조주로서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신실하시구나 깨닫게 된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의무,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하지 못하여서 우리는 불의한데, 이것을 법정적 언어로 고소하는 언어가 어디 나와요? 로마서 1장 18절 32절. 하나님을 당연히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다고. 네?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서 우리에 대한 자신적 의무를 다하셨구나, 하나님은 의롭구나를 깨닫게 된다. 이것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 계시된다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의 기본 의미이다. 그 복음을 믿는 자는, 받아든 자들은 그리하여 하나님 골반 관계가 회복된다. 즉 죄를 용서받고 의인의 신분을 얻게 된다. 이것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 계신된다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의 파생적 의미이다. 복음에는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하나님 노릇해주심이 계시되므로 그것을 믿는 받아들인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시킨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또는 이룬 무엇 지혜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선행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계급이라든지 가문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신 하나님 우리에 대한 하나님 노릇해주심 곧 하나님의 의에 의한 것이므로 즉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신실하심에 의한 것이므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인간적 구분 없이 공히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약속하는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며 오로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어떻게 로마서 1장 3절 4절의 복음과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이 하나의 복음인가 이해하시겠어요? 로마서 1장 3절 4절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자로서 내주시고 그를 죽은 자가 일으켜서 하나님 우편 높여 결국 종말에 우리를 변호해서 우리를 구출하게 하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장 3절 4절에 그 복음을 선포하면은 뭐가 드러나? 뭐가 계시되? 그 아들을 보내시고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노릇해주심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이게 로마서 1장 17절의 의미야.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복음을 선포하는 그 믿는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회복이 돼.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믿는 자들의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의 복음이야. 이해하셨습니까? 너무 어려운 언어로 해서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마지막 한 말만 생각하세요. 마지막 한 말. 이 보냄의 형식, 내어줌의 형식이 1장 3절 4절에 포함됐다는 것. 하나님 복음을 하나님 아들에게 하는 건데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아들로 낳게 했다. 그래서 뭐하게 했다? 8장 3절 4절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사로 바쳐주게 했다. 내어줌의 형식. 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다윗의 아들을 낳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속죄제사로 내어주셨구나. 그리고는 그를 부활시켜 자기 우편을 높여 결국 그를 통해서 우리를 최후 심판에서 변화하게 하여 우리를 의인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내어주셔서 이걸 선포하는 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저 1장 3절 4절. 1장 2절 4절.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거다. 하나님의 복음인데 하나님이 저자야. 근데 그의 아들을 보내고 내주시고 한 것의 이야기야. 이야기. 복음이. 그 내라티브야. 내라티브. 그 복음을 선포하면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노릇해주신. 우리 불의를 탓하지 않고 이 피조물들의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는 그 불의를 탓하지 않고 어쩐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사 그 죄를 덮어버리고 씻어버리고 죄값을 치르게 하는 제사를 자기 아들을 내주시고 결국에는 죄의 심판에서 우리를 변호하게까지 하신다 그래 하나님이. 그러거든 그래 하나님의 의로우심. 우리는 불의에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우리는 그 창조주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어. 우리를 도리를 다하지 못했어. 우리는 불의하지. 1장 18절 32절. 우리는 불의해.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의로우셔서 그의 아들을 때가 참에 보내시고 다윗의 아들 낳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음을 주시고 죽은 자가 일으켜서 우리를 변화하는 분으로 내세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사단의 자녀 세력을 무찔러가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최후 심판에서 변호하시게까지 하신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은 이 이야기가 기쁜 소식이에요. 왜? 이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노릇 창조주가 이 못된 놈들 죄인들 다 저기 유황불 들끓는 곳을 내 동댕이 친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어쩐다고요?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하는 노릇에 주는 신실하신 기쁜 소식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함.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1장 17절. 그걸 믿는 자들. 이전에 사단의 죄를, 사단의 주권을 섬겼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회복이 됐어. 하나님의 무한한 부여함을 더 입어 살 수 있게. 그러니까 구원을 주는 복음은 구원을 주는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제 아시겠어요? 어떻게 이 두 개가 하나의 복음인지 별개의 복음이 아니고. 자,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지금까지 지금 한 것이 제일 어려운 대목이에요. 제일 어려운 대목. 여러분들 점심 먹고 상당히 지쳤을 때에서 더 좀 어렵게 느껴졌을 텐데 내가 마지막에 두세 번 되풀이해서 요약했으니까 좀 아실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부터는 조금 쉬어요. 조금 쉬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현재적 통치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적 통치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도록 하심. 그게 로마서 8장의 내용이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의 내용이에요. 3장 12절 거기 저를 잘못 쓰였습니다. 3장 12절의 내용 4장 7절 등 칭의론의 삼위일체적 구조를 한번 보시면 이걸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장에서 우리가 잘 관찰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 보면 데살로니가 신자들의 주 안에 굳건히 서 있음에 대한 바울의 안도함이 표현돼요. 주 안에 굳건히 서 있음. 3장 11절 13절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전반을 마무리하면서 1장 3장을 마무리하면서 후반부 4장 5절의 주제들을 예고하는 바울의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하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피차 간과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이 더욱 증가하여 넘치게 하셔서 그게 12절입니다. 지금 또부터 그 절이 그 다음에 우리가 주 예수께서 그의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여기 성도들은 천사들 말이에요. 이때는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의 마음을 거룩함에 있어 흠없는 것으로 굳건히 세우기를 원하노라. 이게 13절이에요. 이 기도 가운데 4장과 5장의 주제들이 예고됐어요. 성화 4장 1절 8절, 사랑 4장 9절 12절, 주의 재림 4장 13절 5장 11절. 그 다음에 4장 13절 7절 9절은 너희들의 성화가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들의 성화와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요. 근데 4장 8절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화를 이루도록 한다 그래요. 이 언명들을 종합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신자들이 성화와 사랑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주 안에 굳건히 서 있음으로써 그의 주권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지속하여 사랑에서 성장하도록 한다. 이게 12절. 그러니까 8절과 12절 혼합에 8절과 주 안에 굳건히 서 있음 주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함 그 말에 그래서 어쩐다고요? 사랑에서 성장하도록 12절. 그런데 하나님께 성령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화를 이루도록 한다. 또 13절은 D가 13절이에요. 주 예수께서 주 심판 때 그렇게 성화된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들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 나타난 삼위일체 관계를 보면 주 예수는 성도들의 성화와 사랑에서 성장을 원하는 하나님의 뜻의 집행자이다. 실행자이다. 그런데 주 예수가 하는 것, 신자들의 사랑과 성화에 성장하는 것, 4장 8절에 보니까 그게 또 성령이 하는 거야. 에이, 하나님께서 너희들 성화를 돕게 성령 보낸다는 거 아니오. 그런데 3장 12절에는 누가 그들의 사랑에서 성장을 가져오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주 예수는 하나님의 일인 신자들의 성화, 그게 하나님의 일이지, 하나님의 뜻이지. 그것을 집행하신 분인데 어떻게 집행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은 성도들의 구원의 현재 과정,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즉 예수 그리스도 주권의 영역 안에 서 있음, 칭의 성화의 현 단계를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사역임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완성되는 칭의,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의 칭의는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완성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들로 설 수 있게 되고 그의 진노로부터 완전히 구속된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10절, 8장 30절 34절, 고린도 전서 1장 6절 8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3장 13절에 쓰여진 내용. 이렇게 우리의 칭의 또는 구원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음에 넘겨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키심으로 이룬 구원의 사건부터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성령의 도움으로 의의 열매 맺게 하는 현재의 단계를 거쳐 종말의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 아들의 최종 중보에 이르기까지 삼위일체론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칭의론의 삼위일체론적 구조. 자, 칭의론의 선교적 그리고 사회윤리적 의미. 자, 아까 그러니까 칭의론이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처음부터까지 우리를 믿음과 세례로 부름부터, 그래서 칭의의 첫 열매를 얻음부터 최후의 심판에 지금 현재 사랑과 의 성화에서, 이때 성화는 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말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의미의 성화가 아니고, 칭의와 다른 성화가 아니고, 그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그러니까 칭의와 같은 내용의 성화.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주께서 우리를 도우심, 그리고 종말의 최후 심판에서 우리를 중보하심으로 우리의 칭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 칭의가 첫 열매부터 최후 심판에서 완성까지 은혜로만 하네요. 은혜로만. 삼위일체적 하나님 은혜로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 믿음으로만 얻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인간의 가진 것, 선천적으로 가진 어떤 것, 그게 무슨 우월한 인종이든지 우월한 가문이든지 무슨 우월한 성별이든지 남자라든지 여자라든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이루는 것, 뭐 공부를 더 많이 했다든지 지혜를 더 많이 얻었다든지 권세를 많이 얻든, 부를 많이 쌓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은혜로만, 믿음으로만의 칭의론의 사회적 의미가 어디에 밝혀졌어요? 이게 유명한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 어느 맥락에서 나와요? 바울의 칭의론 구원론 전개 과정에서 나와.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의인됨으로. 인간이 뭐 가진 것, 인간이 뭐 이룬 것,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힘입어, 그 은혜의 힘입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회복된 자들은 그건 아담적 숙명을 극복하고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은, 그걸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질서에서는 옛 창조 질서의 전형적인 세 가지 구분들이 다 해소돼요. 첫째, 인종적 구분. 유대인, 이방인 차이 없음. 둘째, 성적 구분. 남자, 여자 차이 없음. 고대 사회는 남성 월, 여성 굴종. 더 이상 차별 없음. 셋째, 사회 신분적 구분, 상전 노예 없음, 자유인 노예 없음, 다 하나라. 이거야말로 혁명적인 복음이에요. 칭의론의 사회적 적용의 혁명적인 해방의 복음. 해방. 그러니까 이 복음이, 칭의론의 복음이 올바로 선포되면은 항상 첫째, 바울에게 어떻게 돼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가능성이 주어져.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대인들에게 집중된 게 아니야. 그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야. 이방인들도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하니까 이방인들도 율법 행위 없이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노예에게도 이른바 야만인들에게도. 그러니까 바울의 로마서 1장에 헬라인도 야만인에게도 내가 빚진 자라. 차이 없음. 네? 이스라엘 이방인 차이도 없지만 교육 많이 받은 헬라인 교육 받지 못한 야만인 차이 없음. 남자 여자 차이 없음. 상전 노예 차이 없음. 그래서 노예들도 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제대로 해방 선포된 것은 항상 뭐가 있어요? 칭의의 복음이 제대로 선포될,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의인됨에 칭의로이 제대로 선포될 때는 어째 항상 노예가 해방이 되고 여성이 해방이 되고 만민의 인권이 똑같이 존중이 되고 자유가 확대되고 정의가 확대되고 화평이 증진돼요. 이게 기독교 문명의 고귀한 유산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세계를 보세요. 이 기독교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을 한번 보세요. 지금 9.1대로 가장 많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문명이 어디예요? 저 무슬림. 거기 볼 때마다 그 여자들의 굴종. 머리끝에서부터, 아니 머리끝에서 저 발꿈치까지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눈뜬 장님을 만들어가지고 꼭 개 끌듯이 끌고 다니는, 남자가 끌고 다니는, 그게 상징하는 그 여자들의 굴종. 근데 100여 년 전에, 100여 년은 고사하고 60, 70년 전에 이 땅에서도 그런 거 아닙니까? 유교의 질서 속에서 여자들이라는 게 뭡니까? 이 복음이 이 땅에 여자들을 해방시킨 거지. 노예 해방 마찬가지예요. 여기 또 하나의 거대한 종교로 이루어진 문명권을 하나 생각해 보세요. 힌두 문명권, 인도. 10억 인구를 가졌다는 인도. 정확히 그 10억 인구의 3분의 1, 3억 3천을 종교에 의해서 달리트라고, 달리트가 뭔지 아시죠? 불가촉인들, untouchables, the untouchables. 부정에서 접촉하면 부정타니까 접촉하면 안 된다는 untouchables로 낙인을 찍어가지고 그들의 카르마와 윤회 사상으로 전생에 카르마를 엉터리로 쌓아서 이 생에서 그렇게 났으니 여기서 너희들은 죽어라 하고 노예 생활을 해가지고 내 생에 윤회 사상 조금 나은 단계로 환생하라. 이래서 자기 백성의 3분의 1을 3억 3천을 이거 완전히 노예화하는, 종교 이름으로 노예화하는. 그런데 정도 차는 좀 있지만 그게 100년 전에 이 땅의 현실 아니었습니까? 유교 문명, 어질인을 표방하는 유교 문명에 의해서 사대부 양반 외에는 다 뭐요 이게? 다 쌍놈들이지. 이제 와서 뭐 우리가 우리 집안 양반이 어쩌고 자랑들 하지만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뭐요? 사실은 실제로 말하면 다 쌍놈들이지, 쌍놈들의 후예들이지. 양반이 몇 명이나 됐다고. 그런데 무엇이 반성을 철폐했어요 이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이. 지금 그래서 이 만민의 인권, 너의 그 고귀함, 평등함, 정의, 자유 확대, 애를 가져온 문명은 오로지 복음에 의해 형성된 그 칭의론의 복음에 의해 형성. 하나님 올바른 관계 어떻게 해보게 되냐, 우리가 창조주의 은혜로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복음의 위르쿵스게시히테라고 그래. 영향 역사라고. 그런데 불행히도 교회 내에서도 교회사에서 항상 이 복음에 대한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왜곡이 돼. 항상. 그래서 노예 해방 때도, 가령 미국의 노예 해방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부 교회들은 말입니다. 이 복음의 이 본질을 이해를 못하고 이 성경에 몇 곳에 문자 몇 곳에 매달려 가지고 흙을 율법으로 들이대면서 가령 창세기 보니까 함의 자손들은 그 형제들을 섬기라고 했으니 시큼은 아프리카 함의 자손들은 노예 마땅하다. 아, 저 후기 신약 바울 서신이나 저 베드로 보면 노예들 이 주께 순종하듯이 상전 잘 모시라고 했으니 노예해야 된다. 이런 문자 몇 곳들을 대면서 노예해방에 저항한 거예요. 링컨은 당시 그 교회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그래도 이 사람이 훨씬 더 복음을 잘 이해한 거예요. 이 복음의 이 정신을 이 노예해방의 프로그램으로 이행해서 여성도 그래요. 이 땅에 여성이 지금 해방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교회가 완전히 반동이 돼가지고 이 지금 복음의 본질을 외면하고 갈라디아 3장 28절 같은 이 본질 사실은 갈라디아 3장 28절을 그리스도 안에 남녀 차별 없음 그걸 부부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7장이야. 거기에 보면 전혀 남편 아내, 아내 남편 상호성, 동등성, 상호 의무, 상호 순종.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본문이 4절이에요.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시 남편이 하듯이. 마찬가지로 남편도 거기까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 거기까지만 그렇지.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면 남편이 하지. 그러니까 남편이 성관계를 요구하면 아내는 거기 순종해야 된다. 그게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서 또 뭐라고?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고 그 아내가 한다. 그 말은 안 읽어. 그러니까 남편도 어쩌든 아내가 요구하면 거기에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서로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어디서 있어?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순종하라. 그게 제목이에요. 그 밑에 나오는 하우스 타펠 전체의 제목. 근데 그 제목은 뚝 떼고 그 다음 22절부터 있는 거야. 아는 남편에게 주께 순종하다 순종하라. 그 말만 있는 거야 맨날.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이 교회 생활에서의 적용. 그래서 바울 교회에서는 남녀가 함께 한 방에서 예배도 드리고 여자가 설교도 하고 그런 거예요. 거기서 있어. 고린도전서 11장에 써있지. 바울이 철저하게 신학적으로 사고한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3장 28절, 갈라디아 3장 28절. 그래서 가정생활에도 절대 남녀 동등. 어디 교회생활에서도 여자도 성령의 영감받아 하나님 복음 선포할 수 있음. 선전으로 할 수 있음. 그래서 그 신학교에서 빌립의 딸들은 막강한 전도사로 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싹 망가하고 오늘 한국교회는 이른바 보수한답시고 뭘 보수해? 복음을 보수하는 게 아니고 뭘 보수해요? 전통을 보수해. 전통을. 개신교가 이 종교개혁이 이 교회의 전통에 앞선 것이 뭐라고 우선하는 것이 뭐라고? 성경 말씀이라는데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에서 구원대 이 종교개혁 후에인 개신교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전통, 그 교회 전통이 유교 전통이지. 여자들 굴종시키는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어었다가 하고서 해. 성경 구절 그 희미한 것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 그거 뭐 분명히 나중에 끼어들어간 본문이지. 나중에 그냥 이 필사가 실수해가지고 들어간 본문이지. 그런 것에 근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디모데 전서 2장 9절 15절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고 배울 것이 집에 가서 종용해 남편한테 배워라 이런 구절만 문자 그걸 율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복음의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의인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회복이 되면 그에 가져오는 이 해방의 복음 갈렌 3장 28절 이걸 무시하고 꼭 저기 남부교회가 하메자순들은 저기 형제들을 섬기라고 했던 그런 구절이나 노예는 종용이 섬기라고 그런 구절만 율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 복음이 뭐인지도 모르고 신학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고 항상 문자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율법주의, 문자주의에 얽매여가지고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교회는 사실은 이 해방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 해방의 복음, 구속의 복음을, 속량의 복음을 율법의 이 수사슬로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 대행하는 구원의 통치가 현실화되는 걸 막아요. 그래서 이 변증법적인 현상이 이루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해방의 힘을 나타내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무서워서 수구 세력은 교회의 전통 이름으로 그걸 얽어매고 저항하고 자, 그래서 이 인간의 차이가 없음을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가장 포괄적으로 설명하지만 로마서 1장 16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마찬가지 골로새 3장 11절 마찬가지 에베소서 2장 이방인 인종차별 없음 뭐도 없음 남녀 성차별도 없음 사회 신분적 차별도 없음 문명사적 힘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통치의 힘이에요. 구원의 힘이에요. 이런 기독교 문명이 복음이 올바로 선포되어서 이 복음의 정신이 삶으로 사회 제도로 가치관으로 인간 관계로 나타날 때에 그 구속의 힘이 지금 보는 우리가 누리는 이런 인권과 자유의 확대, 정의의 확대, 이제는 뭐까지 포함해서 이 온 우주적 건강, 환경의 건강까지 표현해서 의 구원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저항하면 다시 탈레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탈레반이. 그래서 파키스탄에서 엊그제 지난달부터 난리가 난 게 뭐예요. 13살 난 여자아이가 여자도 공부할 권리가 있다 말 한마디 했다고 탈레반이 와서 죽이려고 해가지고 전 세계가 팍팍 뒤집었어요. 이 나라에 여기서 많이 보도된지 모르는데 유럽,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 사건이 팍팍 뒤집었어요. 이거야말로 가장 상징적인 여자는 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완전히 노예로 굴종시켜. 저 힌두교 문명을 보세요. 자기 인구의 3분의 1을 저렇게 노예로 삼는 그게 종교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도 유교의 이름으로 여자들과 대다수의 민중을 쌍놈으로 몰아가지고 노예로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해방했는데 우리는 그 복음의 구원의 힘을 과거에 있었던 걸로 자랑하면서 오늘의 그 복음 힘이 나타난 걸 또 저항해 못하게 여자들이 같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배우는 것까지는 오케이. 더 이상 가르치면 안 돼. 여자 장로하면 안 돼. 목사하려고 깝죽거리면 안 돼. 남편하고 맞먹으려고 하면 안 돼. 이게 지금 복음에 이 위배된 저항이에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목사님들 굉장히 불편하게 이 소리 들으니까 안 들은 것만 못하네. 괜히 돈 내고 와서 가다가 귀 씻어야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돼서 기독교가 어떻게 하죠? 인간의 의, 공로, 지혜, 지식, 영적 체험, 능력, 신분, 인종 등에 따른 차별의 철저한 부인. 그래서 바울이 한마디로 말해요. 자랑한 자는 뭐하라? 육신을 자랑하지 말고 주를 자랑하라. 주만을 자랑하라. 원래는 예레미야서 9장 22절, 23절에서 따온 말이에요. 그 말을 바울이 몇 번을 인용해요? 내가 몇 번을 써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로마서 5장 11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빌립보서 3절. 자랑한 자는 뭐라? 그 우리말 번역 잘못 됐어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가 주 안에서가 아니고 주를 자랑하라. 주 안에서 히브리 말에 수거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자랑한 자는 주를 자랑하라.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만 자랑하라는 말이에요. 자기의 무엇 자랑하지 말고, 가문도 자랑하지 말고, 학벌도 자랑하지 말고, 권세도 자랑하지 말고, 미모도 자랑하지 말고, 부도 자랑하지 말고, 인종도 자랑하지 말고. 그런 게 다 의미가 없어. 하나님. 다 똑같아요. 하나님. 이게, 얼마나 해방의 복음이야. 그러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회 계층들을 향한 선교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죄와 죄의 악영향들로부터의 진정한 해방이 가져온 거예요. 이게 기독교 문명이에요. 기독교 문명. 이 고귀한 기독교 문명을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선포하고 지켜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이에요. 이 선교의 큰 사명. 뭐 선교사 보내서 어디 교회에서 오는 것만 선교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더 깊이 있는 말씀 강해를 찾기 위해 크기로만 교회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보다 좋은 영적 콘텐츠를 더 많이 나누기 위해 방송비를 받지 않습니다. 1년 365일 복음만 전하고 싶어서 우리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온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CGN TV와 함께 땅끝 선교사가 되어주세요.